149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49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패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같이 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졸지 마세요. 네.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4장 2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가 여기에 나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가요. 가르치신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전파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치신다. 이 세 가지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곧 우리들의 사역이죠.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너희도 따라하라. 그래서 3년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하셨고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성도들도 바로 이 사역을 개념에 두고 머리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정말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부분만 치료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필요한 부분들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먹이셨고 그 다음에 치료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시는 그 위대한 사랑뿐만이 아니라 상처받고 외로워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애정, 그 애정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 기적을 향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기적이 어디입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시는 사건, 그 기적이었죠.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기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도로가 다 뚫려 있어서 차 타고 바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성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성문들 중에 양의 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양의 문을 통해서 한번 가보신 분들은 머릿속에 그림이 다 그려집니다.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가파른 곳에 있죠. 그 남서쪽으로는 아굴 골짜기가 있고요. 남동쪽으로는 거기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넘어가는 이런 골짜기가 있고 산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이렇게도 하셨는데요. 겟센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골짜기를 밑으로 내려와서 올라와서 성문으로 들어가는 그곳에 양의 문이 있습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은 왼쪽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근데 왼쪽에 바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계단을 따라서 돌계단을 따라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저기 낮은 지역에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은 저는 물을 본 기억은 없습니다. 그곳에 이렇게 낮은 지역에 그 베데스다 샘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놀라운 상황이 벌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본문 말씀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요, 이게 갈로가 쳐져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3절 끝에 보면은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에 앞에 갈로 하나가 있죠. 보입니까? 예.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냐면 4절 끝에까지 있습니다.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됨 이러라. 갈로가 쳐져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 전설일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호를 쳐두었습니다. 그곳에 병자들이 많이 모여있기는 있었는데 왜 그곳에 모여있었냐면은 물의 움직임이 있으면은 간헐천이어서 물이 솟아나는 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곳에 들어가면은 병이 다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모여 환우분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참 비참한 모습들이 많이 있죠. 여기에 행각 다섯이 있는데 그곳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장면은 우리 온 인류가 당면에 있는 문제를 딱 그 한 장면으로 전부 다 보여주고 있는 아주 탁월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딱 보셨는데 환자들이 많이 누워 있습니다. 비참하죠. 어디로 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누워서 있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이렇게 살도록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면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행복하죠.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도록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참 행복하게 창조하셨죠. 또 죽음이 없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우리 권사님들 이제 이렇게 꾸부정해지기도 하시고 머리도 하얗게 물론 뭐 그 처음부터 하얀 분도 계십니다만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천년을 살아도 탱탱한 볼과 몸매를 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도록 원래 창조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900몇 살까지 살은 969세를 므낫세가 무드셀라가 살았는데 969세를 살아도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900여 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더라 그랬죠. 건강한 사람이 자녀를 낳을 수가 있지. 우리 김덕인 군사님이 자녀를 낳으면 그날로 끝납니다. 건강은. 근데 그때는 그랬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아 인류가 타락을 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되었구나. 병들어서 늙어서 죽어가는 이 모습. 베데스다의 이 모습을 이 요한복음 5장에서 기록을 하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었겠습니까? 오늘 살짝 읽고 지나갔지만 5장 9절 끝에 보면은 이날은 안식일이니 하면서 살짝 무엇인가 하나를 이야기할 듯 말 듯 하면서 살짝 언급을 하고 지나갑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전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이곳에서 경외하며 섬기고 있다고 하지만은 실상 그 이면의 모습은 무엇이냐 그거죠. 이거라는 겁니다. 환자들이 병자들이 누워있고 앉아있고 다리 절고 혈기 마른 사람들 불치병들을 가지고 누워있는 이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만들어준 유대교 그 유대교의 참모습이 이와 같고 생명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죠. 전통적인 유대교가 더 이상 소망이 없이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무슨 치료와 회복과 이곳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문에 도달을 하셨는데 그 성문이 바로 양의 문이었습니다. 이 양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느헤미야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다 전소된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죠. 빙 둘러보다가 양의 문에서부터 성벽을 건축한 것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빙 돌아가지고 다시금 양의 문에 와서 모든 성벽이 다 건축이 되었다, 성벽이 건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양의 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양의 문을 통과해서 그 양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양을 죽이죠. 이 제사를 지내야만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로 그 양의 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바로 양의 문이라는 겁니다.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산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데로 가는 사람은 전부 다 도적이고 절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살 수 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문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양의 문 곁에 베데스다가 있었습니다.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곳에 전설이 있습니다. 간헐천 같은 것인데 물이 솟아오르는, 여러분 연못을 보면요, 간혹 보면은 물이 펑펑펑 솟아올라오는 그런 것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물이 솟아올라오는 연못인데 그곳에 그런 샘인데 그곳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은 물이 펑펑 솟아오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은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믿고 있습니다. 약으로 고칠 수 없는 병,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병,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사람들은 모든 이론과 논리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기적 하나만을 바라보고 그곳에 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소경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혈기 마른 사람, 피가 말라서 백지장처럼 하얗게 된 사람도 있고 불치병 환자들이죠 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인데 그곳의 모습이 어떠했을지. 티격태격 싸우겠죠. 냄새가 많이 나겠죠. 힘이 없으면 밀려나겠죠. 내 자리 다툼하겠죠. 이들이 모여있는 이유는 오늘 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4절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하고 갈로가 딱 닫혀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사실이 아닐 겁니다. 그냥 전설일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병자들이 소문 듣고 이곳으로 모여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조금만 희망이라도 있으면 붙들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나을 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론은 통하지 않, 논리는 통하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가끔 복권 사서 지갑에 넣고 다니시는 분 계시죠? 그러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꼭 되게 해 주십시오. 어리석은 겁니다. 속는 겁니다. 그렇지? 여러분 아마 뉴스에 보면은 그런 글들을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복권에 당첨된 분들의 그 삶의 후기 혹시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몇천억 원에 당첨이 된 사람들, 그들의 삶은요 대부분이 이혼하고 나중에는 폐인이 됩니다. 돈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복권 당첨되고 싶습니까? 안 되고 싶습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권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못하겠습니다. 그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속고 있는 것이죠. 희망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희망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한번 해보자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허황된 꿈이지만 한번 붙들고 살아보아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희망을 거기에다 걸고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꿈, 허황된 꿈 속에서도 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는 패배자입니다. 스스로 일어서려고 해도 일어설 수 없고 기어가려고 해도 갈 수 없고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병이 오랜 줄 아셨습니다. 무려 38년 그렇게 누워있다면 소망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셔서 질문을 탁 던지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그곳에 누워있는 병자들을 보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시선은 한 사람에게 딱 집중이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는 많은 병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고쳐주시지 아니하시고 왜 한 사람만 딱 보셨을까? 예수님의 눈이 38년 동안 수도 없이 원망하면서 살아온, 현실에 늘 불평과 원망하면서 희망 없이 살아온, 이제는 포기하면서 내 팔자는 몰라 이런 팔자지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면서 살아온 한 사람, 내가 못 들어가는 이유는 나를 저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고 늘 핑계만 대면서 살아온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집중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죠. 아마 가족도 버린 사람일 겁니다. 소망도 없고 오늘 먹을 것이 없어 쫄쫄 굶다가 혹시 누군가 무엇인가 하나 먹는 걸 주면 그거 먹고 그것으로 지내는 사람, 잘난 것도 전혀 없는 바로 그 사람, 기가 막힌 인생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셔서 그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 사람을 보시고 병이 오랜 줄 아셨다 그랬죠. 그리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지 아십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예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무엇인가 가치가 있는 사람, 무엇인가 믿음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멋진 사람 아닙니다. 38년 된 병자가 무슨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했었고 무슨 가치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운명에 몸을 맡기고 이대로 살다가 죽을,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그 한 사람인데, 네, 예수님께서 서셔서 그를 이렇게 바라보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딱 그 한 사람만 바라보셨겠습니까?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 사람, 나 한 사람, 나 한 사람을 지금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읽고 계시고 여러분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문제, 환경, 아픔, 어쩔 수 없는 모습들, 그 모습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서서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까? 그 질문을 아마 하실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38년 된 병자는 신세 타령으로 답을 하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답입니다. 그러나 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을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주여. 주여 이 말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 때문에 주여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좀 높은 신분이 높은 사람인 것 같으면 무조건 주여라고 합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주여. 선생님 그 말입니다. 물이 동할 때에 물이 솟아올라올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기 때문에 내가 못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습니다. 그 말이죠. 슬픈 이야기입니다. 신세 타령으로 한 생을 보내야만 하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 그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에게 예수님께서는 서셔서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시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늘 핑계만 대던 사람, 경쟁에서는 늘 뒤쳐져 있던 사람, 그래서 자학하던 사람, 그러면서도 미련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 우리의 삶의 사실 이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줄 알면서도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 어쩔 수 없이, 뭐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런 말 하면서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죽을 줄 알면서도 못 버리고 못 떠나고 그 끝을 붙들고 사는 사람, 무너져가는 교육의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회에 만연한 도덕적인 타락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원래 세상은 그렇습니다. 사회의 양심 그 벨트가 끊어져 버린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통일이 되어도 문제고 통일이 안 되어도 문제고 그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의 국내, 국제, 국내 정세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들어가면은 우리 가정에 해결하기 힘든 그런 문제들 우리가 안고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죠. 38년 된 병자는 자꾸 스스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나를 물에 넣어주기만 하면 살 텐데, 누가 나를 도와주기만 하면 나도 살아날 수 있을 텐데, 그런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어떤 권력 있는 사람, 어떤 물질이 많은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은 나도 일어설 수 있을 텐데, 이런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면 우리 가정에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병자에게 자꾸만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보고 있는 그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일어나 그랬죠. 일어나. 38년간 주저앉아 있던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라는 것이죠. 일어나라. 두 번째로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자리는 38년 된 병자의 제일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38년간 끼고 살았던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잘못된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너의 친구가 되어 있고 너의 습관이 되어 있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거기에 연연해 하지 말고 과감하게 들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 걸어가라 였습니다. 이제 너의 그 과거와 단절하고 너의 상처와 단절하고 너의 안에 있던 그 좌절과 단절하고 앞으로 과감하게 걸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하는 그 순간에 38년 된 병자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질병에서 치료가 될 수가 있고 잘못된 습관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고질적인 문제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무나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우리는 이 이름으로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아픈 부분이 있다면은 그곳에 손을 얹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자야 일어나서 걸어라. 너의 슬픔의 자리에서도 일어나고 죄악의 습관에서도 일어나고 너의 질병에서도 일어나서 걸어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더 이상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의 그 모습만 보면서 슬퍼하고 앉아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서셔서 나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과 우리의 시선을 마주치셔야 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들이 변하고 여러분의 집안이 변하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사고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외에는 우리들에게 다른 길이 없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이 여러분 가슴 속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려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눈을 한번 감아보시기 바랍니다.